아버지. 사제들은 자기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신부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에 보낸 사제를 아들 신부라고 부른다. 아버지니 아들이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을 턱이 없는 사제들은 아들 신부를 끔찍이 사랑한다. 육신의 아버지 노릇을 해보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여느 아버지들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아들 신부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면 사랑했지 덜하지는 않으리라 짐작된다.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 신부님이 은경축을 맞이했다. 아들 신부는 여럿이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 신부님은 한 분밖에 없는 까닭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다른 신부님의 은경축 때보다 느낀 점이 많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노릇이라 하겠다. 교회 법상 적어도 만 24이 넘어야 신품을 받는다. 은경축을 맞이하는 신부님들은 연세도 반백이 넘은 지 이미 몇 해가 지난 분들이다. 이마에 굵직굵직한 주름이 잡힌 신부님을 대할 때 아들 신부로서는 그 주름살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사제로서 금경축을 맞이하는 예는 드물다. 그러기에 은경축 하면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다. 사제로서 단맛 쓴맛을 맛볼 만큼은 다 맛본 분들이다. 은경축은 기쁜 뜻으로 말하면 사제로서 은급을 붙여 원로로 받들어 모시는 행사요.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게 말한다면 이제 영원한 삶을 사시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예비 종을 치는 행사라고도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허다한 풍파를 용케도 헤쳐나오신 분들이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다. 머리가 허연 신부님들마다 제각기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수없이 짊어지셨던 것이다. 아마도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이 없었으리라. 그의 아버지 신부님의 경우도 그렇다. 신학생 시절 걸린 폐병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보따리를 몇 번씩 쌌다 풀렀다 했다고 한다. 사제가 되고서는 외정시대라 신사참배 등의 문제로 경찰서다 헌병대다 오라가라 하는 소리를 거의 날마다 들었다고 한다. 해방이 되어 이제는 마음을 놓았나 했더니 빨갱이한테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했다 한다. 모시 잠뱅이 하나를 걸친 외에는 알몸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런 일이야 사회 유지들도 겪었을 터이지만 사제만이 겪는 쓰라림이 또 있다. 사제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로움이 허다한 것이다. 한마디면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었던 영원하신 사제께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이분을 닮은 사제들 역시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험악한 길을 택한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은 사제 생활이지만 굳이 느낀 것을 한마디만 말하라면 사랑은 고통이요, 고통은 기쁨이다라는 패러독스를 조금 체험했다고나 할까. 달리 말하면 사랑은 객관적 고통이요, 주관적 기쁨이다. 성인들의 생활이 모두 그러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죽기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배웠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배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너무나 사랑한 까닭에 십자가라는 고통을 자청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기쁨을 누리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들은 영원한 본보기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제만이 당하는 고통을 자청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대사제를 닮아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사제들이다. 그의 아버지 신부님이 사제가 된 후 젊은 여자들이 다가와서는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재미나게 잘 하시더라며 수군거렸다 한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들 신부 역시 그와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신부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 그래야 사제가 되는 모양이다. 소신학교에 우르르 몰려들어가면 그래야 몇 명 안 되지만 신품을 받고 나오는 사람은 그중 1할이나 2할 정도니 가히 짐작이 간다. 이런 소리도 들었다. 어떤 반은 굵은 채로 쳤고 어느 반은 가는 채로 쳤다고도 한다. 성덕이 없어도 보따리요. 공부가 시원치 않아도 보따리요. 건강이 나빠도 보따리다. 성덕, 학식, 건강. 이 세 가지는 라틴어로 다 S자로 시작되는 고로 이를 3S라고들 한다. 이것이 사제의 필수 조건이다. 옛날 양반은 신원 서판을 구비하여야 양반 구실을 했다고 한다. 허우대가 멀끔해야 하고 언변이 좋아야 하며 글을 잘 지어야 하고 판단력이 훌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제들은 이런 훌륭한 양반들의 지도자다. 걸핏하면 그러려면 차라리 그만두라는 교장 신부님의 꾸지람을 듣기가 일수다. 억지로 사제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나가려면 언제고 나가라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서부터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간 다음에도 호랑이 신부님들은 눈을 두리번거린다. 꼬맹이들이 사시사철 새벽 5시에 일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 엄마 생각이 나서 우는 적도 있으니 말이다. 겨울이면 달이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벼락이 떨어진다. 종소리를 못 들은 척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어도 즉시 찾아낸다. 언젠가 어떤 분은 종에다 솜을 뭉쳐두었었다고 한다. 나중에 보따리를 쌀 뻔했지만 하여튼 그날만큼은 조금이나마 늦잠을 잘 수 있어서 속이 풀렸다고 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아침 세순물을 미리 떠놓아야 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기 마련이니 세수하는 기술도 절로 늘 수밖에 없다. 세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비디 악화암과 아스페르제스 매와 라바보가 그것이다. 비디 악화암은 부활 때 성수 예절 때 부르는 노래의 첫마디다. 뜻인즉 나는 물을 보았다 이다. 아스페르제스 매는 평상시 성수 예절 때 부르는 노래의 첫마디다. 너는 나에게 물을 뿌리라는 뜻이다. 라바보는 미사 때 사제가 손을 씻으면서 외우는 경문의 첫마디다. 나는 씻겠다는 뜻이다. 침대에서 우물거리다가 성당 종이 울리면 비디 악화암으로 쓱싹해 버리고 만다. 점심 먹고 나서 따뜻한 때 정식으로 라바보를 한다. 단추를 끼면서 성당에 들어가면 즉시 묵상인데 장관이다. 묵상을 한답시고 장괴틀에 얼굴을 파묻으면 성당인지 침실인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의 하루가 시작된다. 식사 때 외에는 하루 종일 지붕 아래서는 입을 봉하고 있어야 한다. 한창 조잘거릴 나이에 이 침묵이 큰 두통거리다. 신학교에 들어와서 며칠만 지나면 졸업할 때까지 자나깨나 붙어 다니는 라틴어 단어를 주워 듣게 된다. 톨레라는 말이다. 들어 올린다, 용기를 북돋아 일으킨다, 집어치운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말인데 신학생들에게는 보따리로 통한다. 톨레라는 말을 상급생한테서 얻어들은 다음부터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지긋지긋한 라틴어 사전을 잠시도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사실 공부하지만 라틴어 공부를 빼놓으면 날마다라도 놀고 먹겠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신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내쫓겨 다른 학교에 가면 우등을 한다는 말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틴어 아니면 톨레다. 라틴어 잠꼬대를 수없이 되풀이해야 품을 받으니 기막힌 일이다. 라틴어를 잘했으면 하는 것이 신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아침에 성당에 들어가면 즉시 양심을 찌르는 묵상이요. 점심 먹기 전에 성당에 들어가면 또 양심 성찰이요. 자러 가기 전에 성당에 들어가서는 내일 아침 묵상 준비다. 제대로 한다면 졸업 때쯤 되어서는 양심이 아주 닳고 닳아서 성체 등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보금자리에 있을 때부터 장차 맡을 미래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못한다. 한번 땅바닥에 엎드려 세상에 죽고 두 번 더 엎드려 신품을 받고 나면 모두가 아버지라고 불러준다. 우리말로는 신부님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냥 파더, 아버지라고 부른다. 처음 들었을 때는 여간 민망하지가 않았다. 나이로 보아서는 정반대가 되는 서양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절로 붉어졌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처음 아버지라고 불리었을 때는 참으로 그 한마디 말에 온몸 전체가 전율을 느꼈다. 아버지,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구나. 아버지라는 말에서 오는 책임감이 두 어깨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짓눌렀다. 새파랗게 젊은 때 어디가나 윗자리에 앉게 마련이다. 어려서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도 좋더니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다. 아마 바늘방석이라는 말은 여기서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사제의 한마디가 좌중의 모든 토론을 즉시 종결지으니 말이다. 참으로 말 한마디 하기가 여간 무섭지 않다. 사제의 말이 곧 교회의 말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어렸을 때 말이지만 신부님은 사람이 아닌 줄로 여겼었다. 신부님은 칠품을 받으셨고 주교님은 팔품을 받으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구품 천사라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주교님은 천사 바로 다음이고 신부님은 그 다음인 줄로 여겼었다. 중학생이 된 다음에는 변소에 가기가 귀찮으면 얼른 신부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 몇 해 동안 주교좌 성당에 매일 보미사를 다녔는데 신부님들이 변소에 가시는 것을 통 보지 못했으니 별 도리가 없었다. 더구나 신부님들의 피정 때면 매일 아침 미사 서너 대씩 복사를 했는데도 역시 보지 못했었다. 그래서 신부님과 이런 지저분한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 줄로만 알았었다. 사람이 신학교라는 천당에 갔다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알았었다. 그래서 신학교는 천당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도 빨리 갔으면. 이것이 그의 어릴 적 마음을 꽉 지배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천당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실망도 컸지만 살다 보니 이해가 갔다. 그럴 즈음 병들고 늙어 꼬부라진 어느 노인 신부님을 본 일이 있었다. 깃과 소매 끝이 번들번들 윤이 나는 검은 수단을 걸치고 마당에 나와 계셨다. 수단 생김새라든지 때에 절어 윤이 나는 것이 어릴 적에 본 일이 있는 호라비 호떡장수의 겨울옷과 다른 데가 없었다. 입에 맞는 음식은커녕 아마 냉수 한 모금이라도 제때에 갖다 드리는 손이 없는 듯했다. 커서 들은 표현이지만 눈먼 딸이라도 아쉬워했을는지도 모른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지만 빨리 죽으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달랬다. 얼마 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다. 어찌나 개운했는지 모른다. 실상 별 상관이 없는데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 싶었다. 지금쯤은 그분이 돌아가신 날 연도 한 번이라도 바치는 이가 단 몇이나 될는지. 아마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른다. 젊었을 때 사람들 등살에 못 견디어 하던 사제라도 한 번 죽으면 죽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사제가 하는 일이란 본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천당에 보내는 일이다. 죄인들을 성인으로 바꾸어 만드는 일을 한다. 이러한 일만 평생토록 하다가 죽으니 그 업적이 눈에 보일 리가 없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으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리라. 그러나 사제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공소에서 자란 어느 동창의 말이 재미있다. 그가 어렸을 때 1년에 한두 번 신부님을 보게 되었는데 미사 드리시는 신부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확신했다 한다. 거양 성체 때 큰 성체 하나만 올리시는데 영성체 때에는 여러 사람이 조그만 성체를 영하기에 이건 꼭 기적이라고 믿었다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교리를 배운 탓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실상 사제들은 날마다 기적을 행한다. 사람인 사제가 이는 내 몸이니라고 발음할 때 밀가루 반죽을 구운 조그만 제병이 즉각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 말이다. 사제가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상상 못할 기적이다. 밀가루 반죽을 구운 조각이 천주성과 인간성을 함께 지닌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몸이 되다니. 따지고 보면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크나큰 기적이다. 아니, 다른 어떤 기적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사제는 이는 내 몸이니라고 말한다. 그 말은 사제가 하는 말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시는 말투다. 이 말은 사제의 입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침마다 하느님 제2위 성자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사람. 이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보는 사제들이다. 비안내 성인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제들이야말로 천사들도 못 가지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다. 고해소에 앉아있는 사제로 말미암아 무수한 죄인들이 지옥을 면하게 된다. 그런즉 그 권한이 얼마나 지극한가. 고백을 듣는 사제는 때로는 가슴이 터지는 듯하고 때로는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도 드리는 것이다. 거기서 또한 무수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진정 사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고통이 허다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성으로 당하셨듯이 사제들 또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신품 성사로 특별한 은총을 받지만 이 은총을 받을 조건은 사제 편에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들은 제대를 떠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천주 성부께 봉헌할 때 자기 자신도 함께 봉헌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느님한테서 받은 모든 것, 자기의 존재, 자기의 생명, 자기의 능력,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그는 방학 때 마음이 내키면 밤중에라도 성당에 가곤 했었다. 그런 때마다 번번이 지성소 안에 신부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서 밤을 지새울 듯이 앉아 계시던 모습은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묵주를 드시는 그분. 그는 그 모습에서 묵주의 힘을 통절히 체득했다. 얼마 전에 병석에 누운 채 은경축을 맞이하신 아버지 신부님의 삶에서 그는 특별히 두 가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배웠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성당에 가서 성책께 의논할 것. 또 하나는 묵주를 손에서 떼지 말 것. 사제들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싶다.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여, 주의 성심 속에 사제들의 안식처를 마련하시어 아무도 감히 그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성체를 만지는 사제들의 손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며 주의 성혈을 마시는 그들의 입술을 항상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의 표를 받은 그들의 마음을 언제나 순결하고 결백하게 보존하소서.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지켜주소서. 사제들의 모든 사업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더없는 기쁨과 위안이 되고 천국에서는 끝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62년 10월